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봉쇄 조치로 인해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봉쇄 조치 완화 시작 후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정폭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당히 흥미롭게도 엇갈린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봉쇄 기간 가정폭력 빈도와 강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것과는 달리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호주주 경찰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폭력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릴레이션십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원을 받아 한인 가정폭력 문제 상담기관 Korean Domestic Family Violence Hub 즉 코리안 DV 허브를 운영하는 김민아 씨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인 커뮤니티 내의 가정폭력 문제 상황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조진선 프로듀서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가정폭력 문제가 크게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호주에서 팬데믹이 가정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호주에는요. 소수민족이나 동일 언어 사용 집단, 그러니까 랭귀지 코호트에 대한 가정폭력 집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 내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알 수는 없고요. 단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의 경찰서 보고 숫자, 그런 숫자 등으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의미하게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거나 그러한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뉴사우스웨일즈 범죄통계연구청 수치를 보면 경찰에 보고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 뉴사우스웨일즈의 네. 경우에는요. 그건 왜 그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나요?
예,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이유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제 클럽이나 펍 등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줄어들면서 남성들이 집에 더 머무르고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약간 희망적인 추론이고요. 가해자 남성이 집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행동을 할 만한 그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는 추측도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소수민족 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가정폭력은 수치로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팬데믹 네. 동안 한인 사회 내에서 감지된 어떤 가정폭력 문제 변화가 있습니까?
가정폭력은 저희가 어떻게 그 증가와 감소를 느끼냐면 저희들은 이제 코리안 사회복지사로서 한인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커뮤니티 기관에서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갖는 네트워크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미팅하면서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는다, 증가됐다,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감소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점점 늘면 늘고 있고요. 특히 팬데믹 기간에는 저희가 도와달라는 그런 걸 많이 받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쪽으로는 따로 신고를 하진 않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 건 좀 늘어난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또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60세 이상의 약간 우리가 노년층, 장년층이라고 보는 분들의 도움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이분들의, 겁니까?
예. 예. 이분들의 특징은 거의 평생을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 말을 못하고 사시고 남편들이 또 종교사회에 인정받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한인사회 내 가정폭력이 화두가 되어가고 별거 등의 조치를 취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제 얘기가 또 들리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성분들은 보고 듣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영어 능력도 훨씬 나아서 가정폭력의 경우 쉼터 구해서 나오고 헤어지고 독신모로 사는 것도 감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데 비해서 어르신들이 좀 별다른 수가 없이 폭력적인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민자 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호주 주류 사회와 다르게 한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정 폭력 양상이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 행해지는 가정 폭력 형태는 아시겠지만 물리적, 신체적 폭력, 정서, 언어적 폭력, 재정, 돈을 가지고 하는 폭력, 성폭력 등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행해진다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성이 한국에서 혼자 와서 영주권자 이상인 남자와 결혼을 해 정착하는 경우가 가정폭력에 가장 취약한 상황인 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 장벽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로 인해 고립되고요. 또 호주에서 취직을 한 경험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고요. 주위의 친구나 가족이 주로 시댁, 친구나 가족인 경우 인적 네트워크 등 많이 없고요.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한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인 여성뿐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이민자 사회, 또 인도나 그런 데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남성들이 주로 고국에서 신부를 데려오거나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나 유학생 여학생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왔기 때문에 약간 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물론 이거 로맨틱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조건이 가정폭력에 취약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따져본다면 물리적인 폭력보다는요, 정서 언어적인 폭력이 심하다는 보고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세대일수록 물리적 폭력이 금지되어 있고 처벌이 심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좀 반전일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심한 가정폭력 형태는 여러분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자녀에게 가해지는 체벌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폭력이고요. 저희가 도메스틱 앤 패밀리 바이올런스라고 했을 때 이게 추가됩니다. 그리고 아직 한인 가족들 내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거든요. 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처벌이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손을 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신체적 폭력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남성 파트너가 여성 파트너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모 중 누구든 될 수 있겠네요.
부모죠. 특히 아버지가 많죠. 물론 엄마도 많이 폭력이라는 이유로 체벌을 하시는데, 참 슬픈 거는 이 부모가 자신도 그렇게 가정폭력적인 상황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림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폭력을 아이들에게 휘두르므로써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아이가 말을 잘 듣거나, 갑자기 밥을 먹거나, 갑자기 안 가기 딱 학교로 가거나, 이러한 효과를 바로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더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가정폭력 사례가 제가 아까 장년 여성분들이 겪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분들이 겪는 게 남편뿐 아니라 아들에게서 가해지는 폭력도 많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이제 부모를 폭력을 행하는 건데요. 이 아들은 또 거의 당연하게도 어렸을 때 맞고 자란 경우죠. 어렸을 때는 이제 자기가 힘이 모자라니까 맞고 자랐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더 세지면 다시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고, 이러면 정말 그 폭력의 악순환, 대물림이 되는 그런 좀 비극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폭력을 쓰면 안 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거면 본인도 절대로 그걸 문제 해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 가정폭력의 정의가 매우 넓은데요. 신체적 폭력은 누구나 쉽게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언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이다 혹은 가해자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참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이게 어디까지가 폭력인지, 이것도 기인지, 내가 지금 폭력 상황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들이 정의 내리는 건요, 자신의 배우자가 두렵다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할까 봐 또는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렵다면, 또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고 이름이 불릴 때 심장이 쿵쾅거린다면 폭력의 상황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특히 남자분은 또 여자가 이래야지 저러면 되나? 여자가 말이야.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일단의 마인드셋이랄까 이런 거가 어떤 사람은 이제 폭력이 당해도 되는, 어쩌면 이렇게 같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교화시키는 물화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서 상대방이나 자녀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좋고요. 감정은 자유입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사회적인 제재가 강화해져야 되는 거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런 것은 예, 폭력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네. 가정폭력은 보통 집안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네.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집,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모범적인 집이라도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접한 그 장년층의 가정폭력 사례는 전부 다 남성분이 교회 장로, 집사, 권사 그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가장 많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교회나 성당, 절 같은 데서 저 집이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라고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성분이 특히 말이 없다거나 표정이 우울하다거나 상처나 멍이 있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 만한 그런 징후이고요. 또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친구를 밀친다거나 행동 문제가 있을 때 가정폭력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주위에서 어떤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있어서 그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네. 게 가장 좋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모든 것이 어쩌면 그렇겠지만 본인이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해결하고 극복하고 잘 사는 이야기를 주위에 하거나 그러한 뭐 세미나 같은 게 있을 때 같이 가보자고 내가 필요한데 혹시 너도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가볼래?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요즘 남편이랑 어때? 라고 해서 상담 같은 거를 일단 권유해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아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기록이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상황을 타파해야겠다라고 해도 가정폭력이라는 그 기록이 전혀 없고 증거가 없을 때 상담사와 만났다는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는 기록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기장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됩니다. 리플렉트 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하는 거. 그리고 메일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놓으면 이제 그 날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증거가 되고. 근데 일단 상담을 받으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조금씩 이제 헤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자기 자신이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내가 혼자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혀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집을 나가거나 헤어지는 노력을 7번이나 8번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처음 한두 번 도와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세네 번 도와주는데 또 돌아가.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손 들거든요. 저렇게 살라고 그래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들이 자기가 용기를 내서 홀로 설 수 있는 노력을 보통 7번이나 8번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위에서 도와주는데도 조금 마음을 놓고 그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정폭력 피해자가 모두 약자이지만 이민자 출신은 더 취약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더 정부나 그 관계 당국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네. 이민자 출신이라도 영주권 받은 분은 이제 저희가 이민자로 치지 않고 호주시민과 똑같고요. 가장 이제 취약한 분이 파트너 비자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분이죠. 가영주권 상태인 분, 2년이 지나야 되어 나오는 분. 그러면 이런 가해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 잘 알죠. 그래서 폭력 같은 거나 어떤 재정적인 이런 학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으면요. 파트너 비자 갖고 가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추방당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찰 신고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걸 받아내면 이것이 가정폭력이 행해졌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이런 거에 바로 증거로 제출이 되죠. 그리고 또 쉘터 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도 바로 호주 거주민과 똑같은 형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이제 받으신 다음에는 아이를 키울 경우 막내가 8살까지 페어런팅 페이먼트가 이제 싱글맘들에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막내가 8살 되기 전까지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취직을 알아보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사례로 접수가 되면 빅팀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빅팀 서비스는 이제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식으로 어떤 빅팀이 발생했을 때 그 재정적인 지원이랑 정신적인 이런 지원을 하는 게 빅팀 서비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 혜택이 넓어서 많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가구나 이런 걸 전부 다 새로 장만할 수도 있고, 어떤 집에 렌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상담도 20분 정도를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빅팀 서비스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예, 정부주택 같은 거 신청 가능하고요. 정부주택 그 동네에서 들어가긴 그 동네가 싫다면 이제 프라이빗 마켓에서 렌트를 하는데 렌트 어시스트를 2년 동안 줘서 제가 원하는 곳에 아이들이 학교가 있던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시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지원 그리고 그런 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드립니다.
피해자가 도움 요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정폭력 네. 피해자가 이제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마음을 먹었을 때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내가 맞았다, 그래서 뭐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경찰이죠. 트리플 지로입니다. 트리플 지로에서 경찰이다, 폭력이다 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접근 금지 명령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쉘터도 바로 받아주고요. 접근 금지 명령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센터링크나 어떤 케이스 워커들이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일 때 바로 쉘터로 가서 경찰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그 와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쫓겨나는 상황은 아니고 이럴 때는요, 어떤 상황인지 전화를 쓰셔야 돼요. 일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상담사를 꾸준히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함께 세이프티 플랜을 짜야 돼요. 안전 계획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집에서 나올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짜줍니다. 그 상담사랑 같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안전하게 자기가 피할 수 있고, 아니면 언제 어떻게 내가 이혼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단판을 짓겠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한 상황에 항상 경찰이고요. 그리고 보통 때는 증거 확보 그리고 상담, 계속 상담을 받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비스도 제공되죠?
네네. 이 번호는요, 지금 호주 어디서도 걸 수 있는 번호인데요. 1800 리스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에 그 알파벳 리스펙트를 치면 나오는데, 전화번호는 1800-737-732예요. 이 번호는 그런데 위기 전화라서 그날 밤에 잘 수 있는 쉘터를 알아봐 주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상담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상담사를 알선해 주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밖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1800 리스펙트, 1800-737-732.
그 한인 사회 내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런 SBS 인터뷰도 일단 굉장히 좋은 그런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가정폭력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도 안 되고 그런 캠페인이 많이 퍼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인 사회에서 그 한국어로 하는 부모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펀딩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자라는 캠페인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 화이트 리본데이라고 11월 달에 각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서 한꺼번에 가정폭력 근절 이런 마취를 하거나 랠리를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한인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그 이민자 소수 민족들에게도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고 그렇다는 그 뜻을 이제 많이 피력하는 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분들이나 성당분들이나 이제 절 이런 종교기관 그런 데의 리더분들께 많이 이제 부탁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에 아주 날카롭게 관찰을 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겉으로 보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아무 문제도 없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시야를 이제 확보해서 노티스, 그러니까 알아보고 알아챌 수 있는 또 눈을 들으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뭐 예배 시간에라든지 이런 거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제 종교 생활에 굉장히 한인들이 많이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